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앙 지식은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죠. 그 신앙 지식과 실제 생활을 하는 그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심정에도 좀 적은 것인데요. 나중에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는 이 신학자였던,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존 맥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저서였던 이 기독교 신학 그 책의 서문에 비유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들을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둘로 나눠서 그들이 가진 이 신앙 지식과 실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요, 이분이 비유를 하기를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 발코니를 이제 우리가 스페니시 어떤 그런 건물 구조를 보면은 2층에 밖에 나와가지고 의자 놓고 아래를 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베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발코니 그런 양식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발코니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길을 실제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발코니 있는 사람들은 길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고 길을 걷는 사람들은 실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신앙 지식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연관되는 그런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길을 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아래 내려다보면서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걷는 걸음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관찰하고 그들이 가고 있는 그런 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간혹 그 아래서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그 대화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 이야기를 가지고 평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비유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일, 다반사에 대해 말을 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평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단지 추측과 이론만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을 관찰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고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얘기를 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길을 실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접 문제들을 겪으면서 가는 중입니다. 멀리서 보는 길과 직접 자기가 걷고 있는 사람들 그 사정은 아주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을 실제 가는 사람들은 이 도로의 사정을 실제 접합니다. 어디가 울퉁불퉁한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잘 파악을 하고 여행을 해야만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실제 부딪히는 문제들을 계속 만나고 해결하면서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보면서 추측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이 실제 길 걷는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길 사정과 환경과 처지를 이해를 해야 계속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목적지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지식은 단지 생각을 즐기는, 생각의 유희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 지식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길을 가는데 신앙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서는 싸움도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투죠. 영적인 전투에서 대적과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러나 그 대적을 이기고 신앙 여정을 계속 하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신앙 지식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그냥 생각을 인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지식을 갖게 됐으면 확신하고 거기에 내 삶을 걸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 선택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발코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추측하고 즐기는 그런 여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진짜 신앙 여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이들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코니에 사람들과 길 걷는 사람들의 차이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 책 서문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학이니까 딱딱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기독교 신학의 책이지만 이 책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유희를 그저 즐거운 지성의 만족을 위해 제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과 생과사의 일을 위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책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 서문을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이 바른 성경 지식은 우리를 살게 해요. 네,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바른 성경 지식은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합니다. 자, 이 도둑은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대적이죠.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그런 자가 있죠. 예, 그 배경에는 어둠의 세계 지배자 사단이 있고 사단의 줄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파괴예요. 신앙 여정을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나는 그 도둑과 달리 내 양이 생명을 얻게 한다. 즉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하게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여정의 출발로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 왔다 했어요. 주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갈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삶, 그 삶을 넘치게 우리가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진정한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세상 너머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성경의 핵심 지식이자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지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인데,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핵심이 바로 자유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이 자유를 그냥 나 죄사함 받고 이제는 됐다, 난 자유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출발해서 멈춰 있는 거예요. 나 자유하게 됐다. 그런데 자유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유를 상실하고 계속 자유를 상실하는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를 시작한 삶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 지금 이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셨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해방에 포함된 그 자유가 계속해서 우리가 인조해야 하는,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방의 그 소식을 들었는데, 자유하게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노예 해방이 됐잖아요. 노예 해방의 소식을 노예들이 들었어요. 남부에 노예들이 들었는데 소식은 들었고 그 보도가 되었고 다 정부에서 이제 발표된 게 있는데 들었어요. 근데 종으로 계속 살았어요. 종으로 계속 살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야 해방이 됐대. 그러고선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기록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식에 따라 사는 것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 메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5장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은 자유하세요?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자유한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자유를 상실하는 일은 은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항상 자유했는데 웬 자유? 그랬거든요. 무슨 자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히려 아주 공세를 취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부터 우리 3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네.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 의식 속에, 관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율법, 그냥 율법 알고 그러고 지내면 그게 자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거긴 자유가 없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율법엔 율법으로 자유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익숙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뭐 특별해, 이렇게 사는 게 자유지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이 삶의 특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한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지만 교회는 착각하지 않지, 교회는 착각하지 않잖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자유를 상실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인데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종으로 사는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요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아니 교회인데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자유를 상실하면서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잘려져 나가는데도 잘려지면 어때? 내 몸뚱이 있어?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의롭게 되는 길, 자유에게 사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로 살기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라디아 교회로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냐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막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아니 왜 예수와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거 아니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례 자체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할례를 받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할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 있잖아요. 예,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야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게 했던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볼 때 그 복음이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셨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디도는 받지 않게 했어요. 왜요? 지금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지금 할례가 그냥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기울어지고 있는 게 할례의 구원에 명확한 확신이 더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게 한 거예요. 이 문제가 그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분명해지는 것처럼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은 할례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할례와 비슷한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꼭 할례가 아니, 요즘 할례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할례가 아니지만 할례와 같은 의미로 예수보다 또한 나에게 더해지는 그런 구원의 어떤 그런 명확한 증거처럼 생각이 되는 게 할례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그 할례예요. 그것이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어떤 종류의 할례와 비슷한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저 이 부분의 말씀이요. 그냥 이렇게 흩고 지나가면 좋은 말씀인데 뭔가 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지나가기 쉬워요. 근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좀 더욱더 집중하셔가지고 이 생각을 잘 따라가셔야 진짜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생명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그가 대신 치러 주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그 우리 죄로 인해서 주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 주님의 공로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롭다, 그런 의롭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람이 의롭게 되면, 그거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된다는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듣고 출발됐어요. 그러니 교회죠. 그 교회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 그거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친숙했던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구원에 필요한 것처럼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자유로 시작했다가 다시 노예 노릇하는 삶을 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종살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 자유하세요. 정말 내 마음에는 그 할례 같은 비슷한 것이 없습니까? 뭐 예수도 필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이런 거 혹시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상실했지? 분명히 우리 같은 교회인데,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 같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인데 왜 자유를 상실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걸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초점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자, 이 자유의 상실은요, 나의 시선의 대상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뭘 보는가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뭘 보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일에 그 일이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따라 움직이면 자유가 사라져요. 자유를 상실하기 시작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할례를 받으려고 했죠?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가, 심지어는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할례를 받아야 너는 여기 소속이 될 수 있어라는 소속감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거기에 좀 뭔가 나도 좀 껴보고 싶은데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자니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을 종으로 다시, 예수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살치셨는데 종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게 더 맞다, 이거 엄청난 얘기인 거 아시죠? 근데 그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태도를요 우리는 비난하기는 쉬워요. 아니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야지, 신앙생활은 말이지 예수님한테 초점 맞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태도를, 그 사람들의 태도를 비난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성도님 한번 우리 잘 한번 생각을 좀, 이게 정직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나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는 거라든지 만드는 어떤 분위기에 나도 좀 편승해야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당신도 우리와 같은 코드가 맞는 거야, 이런 거, 그게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이 할례를 택하게 된 건 단지 편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할례를 택해야만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것이 많은 거예요, 할례를 안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교와 문화에 익숙했었던 분위기거든요. 그 자기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리고 사회의 어떤 정서라는 것도, 그 모든 그와 연관된 관계가 다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안정상태까지도 뺏길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할례 받으면 편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나 할례 얘기하면 나도 불편한 거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네, 그들이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거기엔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인데 그 삶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요. 할례 그냥 받으면 사회는 그들을 자기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편의도 주고 특권도 제공해주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청소년들 얘기를 할 때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또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피어 프레셔 아닙니까? 친구들에게서 받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너도 하나가 되려면 이거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틱톡 같은 데 보면은 뭘 해가지고서 먹고 죽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하는 거. 왜 따라서 하죠? 아 이거 해야 너 우리 그룹에 속해 이거거든요. 그 우리는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관계에 모든 걸 걸고 지내면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 모습이 조금 좀 다듬어지고 조금 더 점잖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데코레이트 되는 게 어른들 속에서도 있어요. 어른들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주변 시선에 따라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일들, 그런 경우들이 어른들도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들에 주목하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에 따라 내 자신을 맞춰 살고 그러면서 인정받고 소속되는 일. 이런 삶에서 어떠세요? 자유하세요? 아, 난 그런 삶이 편해. 나는 잘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잘 살아.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유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가르쳐주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살게 되면 잠시는 괜찮습니다. 막 내가 소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신경을 사람들에게 그냥 많이 쏟고 계속 그게 가장 내 인생에 엄청난 그런 큰 포션이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이게 뭐야? 내가 누굴 위해 사는 거야? 막 이런 질문이 오고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는 건 뭐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런 얘기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를 많이 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다고 그거 생활에서도 자유할까요? 내가 이제 자유로워지길 원해.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즉 다른 사람들에 있어 신경 끄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살아볼게. 그 삶에도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나에게 맞추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에 다른 사람을 맞췄다면 이제는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런 생활 태도 또한 나도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중간 가자. 보통 이렇게 해요. 중간 가자. 나도 상관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도 나에게 상관하지 않고 살면 자유하다. 자유할까요? 그렇게 살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유 그게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중간 가면 돼. 상관하지 마. 나도 노터치. 뭐 이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은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사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삶은 예수님 생애를 따라가는 모습과 많이 다른 삶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고 답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답을 줘요. 그래서 신앙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비슷비슷해요.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판단하고 살려고 하는 건 비슷해요. 그만큼 판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 믿고 자유한 삶이겠어요? 자, 예수 믿고 자유한 삶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크리스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요. 그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자유하게 된 삶을 사는 거 크리스천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이 부분의 말씀은요, 아주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과연 나는 예수 믿고 사는 삶을 바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디투어하고 있는지, 그럼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길을 그냥 나는 괜찮다고 가고 있는지, 그거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 믿고 자유하게 하는 삶인가, 그 답을 딱 여기서 줘요. 우리 5절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5절 6절이 그냥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쭉 읽고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좀 더 깊이 집중하고 살펴야 합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5절 6절이 크리스찬의 자유한 삶의 답인데요,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크리스찬의 전체 삶을 확 압축해놨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짧은 부분에 크리스찬 전체 삶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인의 출발, 과정, 장래 구원의 완성까지 바라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구절에. 이 구절을 성도님 그렇게 살펴보셨나요? 이 구절에 지금 가능하시면 지금 밑줄 좀 치셔서요. 한번 빨갛게 빨간 색깔 펜이 있으면 좀 칠하시고요. 뭐든지 하여간 좀 표시를 좀 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신앙인의 삶을. 자, 그래서 보면 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도덕과 선행을 잘한다고 해도 구원의 출발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 삶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냥 막 수고하고 종교의 삶을 사는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성령으로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지만 내가 10대째 So what?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 내가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출발이 되지 않아요. 경건의 흔적들은 많이 있어도 구원의 출발은 성령에 힘입어서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5대, 6대째 막 이렇게 돼요. 7대째.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기독교 집안. 그러나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출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요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은혜를 끼쳐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을 듣고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던지 누가 와가지고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었든지 아니면 봤든지 이럴 때 성령은요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복음을 접하게 하는 은혜를 끼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만드는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하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거기에 따라 역사하세요.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믿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의롭다고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그 장래의 소망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하며 사는데 그냥 너는 너의 삶 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삶 그걸 자유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한 삶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강요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채워줘야만 하는 눈치 보면서 채워줘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자유한 삶이다. 세상은 다 받기만 하는 게 자유로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로 가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알아요. 그거는 이 말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의 어떤 그런 배웠던 거 심리 철학 거기서 헤매다가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그냥 신앙의 여정에 텐트 치고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주님 주신 사랑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게 자유예요. 사람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섬기는 삶. 이거를 13절에서 이렇게 딱 정리하고 우리에게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든지 그것은 모두 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구실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가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예수가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에게도 그 예수의 사랑 예수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보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삶이에요. 세상이 이런 자유를 알까요? 알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죄 성령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크리스천들도 교회에서 잠깐만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크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같은데 성령과 동행하고 신앙 여정에 여기저기 질비하게 그냥 텐트가 중간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고 여기저기 중간에 그냥 멈춰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참된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자유를 주신 주님을 기뻐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삼아서 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처럼 있을 뿐이에요. 추측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을 때는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